구약 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의 크나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에서부터 여호수아의 죽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4장 끝장까지는 땅의 분배를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땅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수용자로 살아갔지만은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땅에 대한 약속과 성취 사이의 중간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수아는 성취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약속의 땅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명령에 수종두는 열매로 그 땅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가나안의 중심에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수효가 그 왕의 수효는 가나안 동편에서 그 요단 동편에서 두 명의 왕을 진멸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는 31명의 왕을 진멸을 합니다. 총 33명의 왕을 진멸을 하게 되지요. 이제 6장부터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8장에는 아이성의 점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는 요단 서편의 남방지역과 북방지역을 점차적으로 진멸해 나갑니다. 그런 후에 오늘 본문의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다. 또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여기는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기록이 남지만은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100% 이루어낸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을 하였지만은 13장에 가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완전하게 정복하게 되느냐 할 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12장까지는 어찌되었든 1차 완전 정복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전쟁 정복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가나안 정복을 위한 길이 전쟁 외에는 다른 방도, 다른 길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봄직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는 중에 그 히위 족속 기브온 거민들이 그 이스라엘 전쟁을 보자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이 화친 조약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깨질 않지요. 파기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속임수로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지만은 그렇게 맺기는 했어도 서로 간의 희생 없이 평화롭게 가나안 정복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과 쌍방간에 가질 법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어떠한 족속과도 화친 조약을 맺지 마라. 저들을 반드시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정복한 1차 전투에서 걸린 세월, 1차 정복을 해나가는 그 전쟁을 마감하는 세월이 7년간에 걸쳐서 그 전쟁을 종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진멸하라. 이 7년의 세월이 말이죠. 결단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과 영국이 연합하여 2003년도에 이라크를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8년 9개월 만에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미군만 4,400여 명이 희생되어지고 약 1조억 달러가 소비가 전비로 소비되었습니다. 대단한 희생이죠. 7년 동안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로 일관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에게도 적지 않은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단번에 저들을 초토화시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면은 어차피 7년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빨리 속전속결로 이 전쟁을 종식시켰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무리 승리로 일관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들었을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승리로 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일관성 있게 순종하면서 오랜 세월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성도로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의 초청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의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지름길은 그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인도하는 지름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름길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돕는 참 신앙서적들이 하루에도 수백 수천 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또 곳곳에서 다양한 세미나들이 등장하고 또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등장합니다. 영적 성숙과 교회 성공의 그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 생존의 자구책을 위해서 방법으로서의 그 지름길과 해법으로부터 사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실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만일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눈이 좀 어둡고 귀가 어두우면은 무관심하게 되면은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뒤처지고 성공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지름길을 아시는 분은 예배를 마치시고 저한테 좀 와주셔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이렇게 나와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되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크나큰 변화가 없어 보일 정도로 그저 밋밋해 보이고 무미건조하다시피 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거기에 머리만 커져 있고 귀가 두터워진다고 해도 일상에서 그 말씀을 수종드는 진정성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영적 자라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지름길과 프로그램과 어떠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전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딸에게 어린 사과나무 한 그루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 나무를 잘 키우고 가꾸어서 여기서 나는 열매로 소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말씀을 따라 딸은 그 사과나무를 집 한쪽에 심어두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잘 키웁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키웁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팔아서 어머니의 말씀처럼 전도사업에 바치게 되죠. 그 딸이 사과나무를 무려 50년간 변치 않고 거기서 나는 열매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기르는 것은 하등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한결같이 50년간을 한결같이 헌신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게 하신 지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독해 하시는 기간이 7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리가 한 주간이면은 7일이면은 도달할 거리입니다. 그러나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지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기간이고 거기서 백성들은 갈등합니다. 번민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지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이니까 신앙의 성숙과 더 나은 삶을 살기 시작하라고 강요하고 결심하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한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그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순종하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린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나쁘질 않아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여정에 올해도 작년과 같이 또 재작년과 같이 그저 밋밋하고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미건조해 보이는 삶이 개선해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세상이라는 전투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묵상과 기도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쫓고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목적이 있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저녁에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셨는데 내일 아침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어떤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 중에 하루를 여셔야 되는 겁니다. 또 그날 하루도 그저 밋밋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하루를 접고 마감하고 또 내일을 바라보면서 잠자리에 들겠지요. 새로운 아침을 또 열 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구나. 그 은혜를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러할 때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다르고 점점 우리의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그 용량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의 수준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언을 기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유언이 무슨 얘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였노라, 자랑할 것을 많이 쌓아놓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 늘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고통의 연속이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버거운 여정이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직의 이 직분을, 믿음을, 삶을,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언제 그 전쟁이 종식될런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이라는 전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또 결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편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늘 모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세상의 성도로서 반응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싸우려는 그 몸부림과 다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에는 비로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고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찬송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승리로 일관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올 한 해 인생 여정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작년과 같이 그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고 무미건조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 보이지 아니하는 그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 인생 여정의 세상에서의 전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놓고 점검하고 묵상과 기도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섬기며 의와 거룩과 진리로 묵묵히 살아가고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생애, 복된 생애, 날마다 승리로 일관된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양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